긴 사명자 대회 기간 동안에 전체를 이끌어가고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수고하신 노력들과 기도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또 이런 용어들이 아무에게나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용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용어이지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가운데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는 존재는 또 없죠. 또 모든 것들이 다 각기 쓰임에 적당하게 역할을 감당하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모든 조직이 활성화되게 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고목나무 한 그루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보기에도 흉하고 또 지나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교통에도 장애를 주어서 매우 불필요해 보입니다. 또 장애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어느 한정식 집 정원에 고전역하게 잘서 있으면 아마도 굉장히 좋은 풍치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고 고객들도 그 아름다움을 매우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의 책임, 역할,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 삶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줄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에게도 독특한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하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만물의 관리자 청지기의 사명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자연 속에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을 지키고 관리해서 더 아름다운 지구촌 될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는데 그 조상으로 삼으시는 선택하시는 과정에도 축복과 사명이라는 두 가지가 공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큰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야겠다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큰 책임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의 부르심이 단순히 그들 자신의 선민으로 특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야 될 사명을 지닌 선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실수가 있다고 하면 그 선민을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독점적 지위로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지 않는 데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산이라는 민족의 순환을 통해서 각국에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다신교가 난무했던 세계 속에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강제로 하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은혜로움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 모임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흩어진 자들이 되어서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적인 존재로 우리를 흩어져 보내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고 또 흩어져 가는 교회로서 역할도 충실히 잘 감당해내야 올바른 교회의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단순히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셔서 당신 곁에 있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곁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부르시는 첫 순간부터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오늘 한 구절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성령 받게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온 것입니까?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란 오랫동안 거의 6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들의 한맺힌 숙제가 이스라엘 국가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역시 예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열방 가운데 가장 어뜸되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역량이 있어 보일 때마다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움직임들을 백성들 사이에서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열광적으로 백성들이 호산나하고 환영의 노래를 불렀던 것도 이제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 땅에서 역사가 온다라고 기대했던 백성들이 너무 순진한 또 어리석은 기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왕이냐라고 물으시는 빌라도에게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선을 그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열렬한 환호로 기대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헤롯 앞에 나타나셔서 한번 호령을 하시면 아마 온 천지가 혼비백산하고 쉽게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고 관심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제자들은 적지 않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단번에 질문하기를 그러면 이제야말로 우리의 간절한 수건인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나라가 재건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식민지배를 당해봐서 식민지배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고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가의 이 힘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괴롭고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긴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경험해서 잘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은 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BC 587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 예수님 계실 때까지 나라를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습니까? 하고 정말 눈물로 그렇게 긴 세월을 기도했을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이 중요치 않다고 말씀하시거나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필요 없는 일이라거나 하찮은 일이라거나 우리와 아무 관계없다고 말씀하시진 않고 그런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정치적인 나라의 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방에 전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는 매우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말해주기를 이분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교회가 위치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승천과 재림이라는 두 시간 사이에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 주님의 성천과 재림이라는 이 두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변경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로부터 사도들은 일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시면 가르주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버린 다음에 열두 사도에 가입할 다른 한 사람을 보충하게 되어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사도들이 의논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들의 책임이, 사도들의 사명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기에 있다고 믿고 이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선택하자라고 의논하게 됐습니다. 사도의 사명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가한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전통을 이어받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어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생각의 모든 것을 여기에 바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돈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신학적인 강조점이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또 그 시대시대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의 정신도 많이 첨가되기도 하고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1세기에서 5세기까지 긴 시간 동안 작성된 그런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문은 어느 날 몇 사람의 학자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작품, 장문을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 현장 속에서 오랫동안 교회 현장 속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이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보배 같은 신앙 고백문이지요. 근데 이 고백문에 보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요소들은 다 잉태, 출산, 고난, 죽음, 부활이 다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몸과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던 것은 당시의 교회 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세기에서부터 5세기 이르는 초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 헬라 철학의 오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원론의 뿌리를 잡았던 헬라 철학은 교회의 일정의 논리적인 전개 방법을 적용해주는 기여를 한 바도 있지만 신앙의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원론이라는 뿌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물질, 육체, 이것은 악한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영혼이나 천사 같은 존재는 선한 신으로부터 왔으니 선한 것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입니다. 선악의 이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걸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이 물질적인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세상에 오셨고 육체로 고통당하셨고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 고백의 내용은 또 신학적인 논쟁의 강조점은 시대마다 다르게 강조점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수많은 세상의 여러 이론들과 만나게 되고 때로는 절충하게 되고 때로는 배척하게 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켜온 것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과 세상 문화의 변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켰던 복음이 이 내용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는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명백하게 지켜내는 일들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오염되기 쉬운 사상의 혼잡한 남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순수 복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리 사명인 것을 잘 인식하고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복음을 보수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온전함을 잘 지키고서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의 열심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받을 것을 누차누차에 걸쳐서 많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말기가 되고 십자가 가까워 올수록 성령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같이 계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와 역사심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 다울 수도 없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도 없고 요란스럽게 수고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의 마지막이 올수록 더욱 성령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시고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것도 성령 충만할 것을, 성령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을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이고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산을 무너지게 만들고 바위를 가루로 만드는 막강한 파괴력, 힘, 그것을 권능, 두나미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할 능력이 멈추지 않는 그런 축복이 온 교회에 가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좋은 발명품 기계를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서 공장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그 비싼 기계가 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도도 만들고 설비도 있고 무슨 이런저런 모든 조직들을 다 갖추었어도 이 교회를 운행되게 하시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없다고까지 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친화적인 신앙생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 성령 안에서 일하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고향에 남아있는 것을 아까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세상껏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사람들에게서 희생과 헌신이란 얼마나 눈물겨운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 전도훈련 보내시면서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목자도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목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지 이리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양을 밀어넣는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이리 가운데 들어갔던 양은 찢겼습니다. 피 흘리고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삶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희생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그루터기라고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안일한 자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의 심정으로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내일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희생헌신을 기피하지 않고 기꺼이 달게 받아들이면서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열매 맺는 아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전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이 사명 붙잡고 책임 감당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님의 지경을 온 열방에 넓혀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먼저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간직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읍시다. 그리고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의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돌보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 대회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명 앞에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심정을 가지고 함께 출발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